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음 영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 터미네이터, 공공의 적, 조스, 스피드, 주유소 습격 사건. 이 여섯 편의 영화의 공통점은 속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앞의 세 편, 대부, 터미네이터, 공공의 적은 속편이 전편보다 더 뛰어나거나 전편에 버금가는 작품이라는 것이고, 뒤의 세 편인 조스, 스피드, 주유소 습격 사건은 전편이 뛰어났던 데 반해 속편은 그렇지 못하여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작품들입니다. 속편 영화를 광고할 때에 흔히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보다 더한 영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화계의 속설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편보다 더 잘 만들어진 속편은 없다 또는 속편은 성공하기 힘들다입니다. 속편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전편의 작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흥행에도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편을 만드는 감독은 전편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전편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볼거리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등장인물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에 비유하면 하나님께서 감독이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라는 영화의 속편에 해당합니다. 전편의 주인공이 사가랴와 가브리엘 천사라면 속편의 주인공은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신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목수의 과 약혼한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전편의 배경이 웅장한 성전이었던 데 반해 속편의 배경은 나사렛의 한 작은 시골 집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으로만 보면 전편이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라고 한다면 속편은 저예산 독립영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편은 전편과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고 이보다 더한 계시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편의 내용의 핵심이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출생에 관한 것이라면 속편은 바로 그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의 지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행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아내 엘리사벳이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2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사람들이 인식도 잘 하지 못하는 벽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건천동 또는 인현동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응봉면이라는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중구 인현동이라고 하면 어디쯤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건천동은 인현동에 바뀌기 전 본래 이름입니다. 또 아산시 응봉면이라고 하면 위치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천동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현동 주변의 길을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따라서 만든 충무로입니다. 또한 응봉면은 이순신 장군의 묘가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건천동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응봉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게 도리어 거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라고 반문을 할 것입니다. 나사렛이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러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를 밝히곤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디셉 지방 출신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싸움에 관한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곳이 엘라 골짜기였고 바벨론이 침략해와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은 언제나 이 땅 위에,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현장입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또 무시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름을 받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유대인들은 결혼을 참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부모들끼리 서로 약조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결혼이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미리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약속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계를 약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한쪽이 상대를 싫어하게 되면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맺은 약속은 무효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약혼 또는 정혼을 하게 되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이 정혼의 기간은 1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비록 남편과 아내가 권리를 다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정혼 기간인 그 1년 안에 여자를 두고서 남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남겨진 그 여자를 과부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이 깨어질 때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내었노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때의 롯이 취한 반응을 창세기 19장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두 딸에게는 결혼할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롯은 천사들로부터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딸과 또 그들과 결혼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롯은 사위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혼의 기간이 끝이 날 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이때에 완전히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이 정혼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찾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을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이 심상치 않게 여겨집니다. 우리 각자가 대학교 총장이거나 고위 공무원이거나 또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가정하면 늦은 시각 밤에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누군가가 찾아오게 된다면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장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에게 전화가 온다면 저는 아마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동명이인이 있나 봅니다 라고 말하고 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저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대부분 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라면 그때의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전후입니다. 그러니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계속해서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서 놀라게 되는데 앞에서 사가랴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서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가랴의 놀람은 온몸이 떨릴 정도의 놀람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놀랐던 것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앞에 불쑥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가랴의 놀람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놀람의 의미는 사가랴의 놀람보다 더한 것입니다. 온몸이 떨릴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온 신경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놀랐던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보다도 그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어두운 골목길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불쑥 나타나 움직이지 마. 그리고 옷을 잡는다면 누군가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놀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옷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 옷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의 생각이 들면 문자 그대로 모골이 송연해질 것입니다. 마리아의 놀람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놀라면서도 그 인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익숙한 본문이 나오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면에 익숙하지 못한 본문은 어차피 들어도 잘 모르니까 모르기로 결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또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경건의 시간, 일명 큐티를 가질 수 있는 교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교재를 가지고 대학 시절부터 6년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묵상 교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묵상을 하게 된다면 후에 좋은 설교 자료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의 빈칸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들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되어서 그때까지 묵상하던 그 교재를 전부 다 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과거에 묵상했던 부분을 다시 읽었더니 그 말씀들은 그 당시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고 또 같은 본문을 여러 목사들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의 선입견입니다. 언제나 나의 선입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얼마 지난 후에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을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 소식으로 요셉은 몹시도 당혹스럽고 아주 근심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도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는 시편 94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기 저기에서 다가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전 4주간을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이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의 참된 의미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은혜 입은 자가 된 것을 수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던 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거부였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 제발 제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도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제발 저 좀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우리에게 포근하게 다가옵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침받게 된 상황을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은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켜 조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전쟁터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이 소녀와 그 가족들을 떼어놓았습니다. 그 부모가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군인의 집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소녀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만 장군이의 나병이 죽을 때까지 낫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병균에 의해서 온몸이 감각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도 하고 차례 기도를 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의 여주인인 나아만 부인에게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나아만 장군께서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아만 장군과 소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전승국의 장군이고 한쪽은 패전국의 포로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는 권력과 부가 있지만 이 소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혜가 나아만 장군에게서 이 소녀에게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그 주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서만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나보다 훨씬 낮아 보이는 사람, 참 작은 자를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벽촌 무명의 여인 마리아에게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 각자가 이 시대의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수용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전편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속편이 전개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갈릴리의 벽촌 나사렛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흑암과 불순종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어도 제한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제외되지 않음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 시대의 마리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가 품은 그 주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수놓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각자의 인생이 전편 영화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속편 영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